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과 포사격으로 초래된 군사적 긴장 상황을 논의하는 남북 간 고위급 접촉이 오늘로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사과 표명과 이를 계기로 한국군이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대표단은 지난 22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만나 어제 새벽까지 10시간 가까이 밤샘 협상을 벌였습니다. 이어 어제 오후 협상을 재개해 현재까지 30시간 이상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측은 이번 위기의 원인이 된 지난 4일 비무장지대 내 지뢰 도발과 20일 서부전선 포사격이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한국 측 대북 심리전 방송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북한이 지뢰 도발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달 3일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기념일 행사를 전후로 한 중국 방문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의회 상황 등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의회는 정기회기인 다음 달 27일까지 참의원에 계류 중인 집단자위권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당초 중국 전승절 행사의 핵심인 열병식에는 참석하지 않더라도 이를 전후한 시점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3차 정상회담 개최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의 이번 결정에 대해 군사적 색채를 이유로 열병식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진 미국과 유럽 정상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행보로 해석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3% 떨어진 데 이어 오늘 주요 아시아 증시들이 폭락하고 유럽 시장도 하락세로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오늘 전주 종가에 비해 거의 8.5%가 떨어진 상태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주식 투자자들이 중국 정부의 향후 조치를 관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더딘 속도를 보이는 데 따른 불안감으로 인해 세계 증시들의 하락세가 최근 며칠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시리아 고대 도시 팔미라에 있는 고대 신전한 곳을 폭파했다고 시리아 문화재 당국과 반정부 활동가들이 밝혔습니다. 마문 압둘카림 시리아 문화재 총장은 암울한 공포가 현실화됐다며 ISIL이 2000년 된 바알 샤민 신전에 폭탄을 설치하고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도 바알 샤민 신전이 어제 파괴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ISIL이 지난 5월 팔미라를 장악하자 역사학자들은 역사유산들이 파괴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그러나 ISIL이 자금 마련을 위해 상당수 고대 유물들을 매각하고 있다며 그들이 공개하는 조각상 등의 일부 파괴 영상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열차에서 총기 난사범을 제압해 승객들의 생명을 구한 미국인 등이 프랑스 대통령으로부터 국가 최고 영예 훈장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오늘 미 공군 소속의 스펜서 스톤 씨를 비롯한 미국인 3명과 영국인 크리스 노먼 씨 등 모두 4명에게 프랑스 최고 권위의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1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프랑스 파리로 향하던 고속열차에서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이슬람 과격분자를 제압해 인명피해를 막아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영국에서 지난 22일 에어쇼 도중 발생한 전투기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더 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사고는 잉글랜드 남동부 웨스트 서섹스 지역에서 열린 에어쇼에 참가한 1인승 전투기가 고개 비행을 시도하다가 도로에 추락하면서 비롯됐습니다. 경찰은 전투기가 추락하면서 운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해 인명피해가 컸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1명이지만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월요일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미국에서 외식을 하거나 미용실에 가거나 택시 뭐 이런 서비스업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손님들은요.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면 대접을 잘 받았다는 뜻으로 담당 종업원에게 팁을 줍니다. 팁은 뭐 예를 들어 밥을 먹은 손님이 추가로 종업원에게 주는 사례금 같은 것인데요. 손님이 선심을 베푸는 식으로 시작된 팁이 지금은 추가 요금처럼 관행으로 문화로 자리 잡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손님들은 밥값의 15%에서 25%까지도 팁으로 놓고 나오죠. 이렇다 보니까 지금은 팁을 주지 않고 나가는 손님도 거의 없지만은요. 혹 손님이 팁을 안 주거나 아주 적게 주고 나가면 나가는 손님을 불러서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아니 밥값만 내면 되지 왜 선심을 강요받아야 하냐 싶으실 텐데요. 왜냐하면 이 업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이 팁이란 주 수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 노동자들은 시간당 임금이 상당히 낮은데요. 다른 업계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다 보니까 이들에게 손님이 주고 가는 팁이 하루 일당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최근 미국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리는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팁을 받는 관행을 없애는 식당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관광도시 시애틀에서는요, 미국에서 최초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공식화했는데요. 이곳에 있는 식당에서 팁을 없애고 있습니다. 동부 대도시 뉴욕에서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신 음식 가격은 올랐습니다. 손님들은 이전에 팁으로 놓고 가던 금액만큼 한 20%를 음식 가격으로 내고 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식당 주인들은 이전에 안 주던 임금이 더 나가니까 음식 가격을 올려서 충당하고 있고요. 손님 입장에서는 지불하는 대상만 달라졌지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엔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내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의 움직임이 식당의 팁 문화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인데요. 하지만 주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팁만 없애고 임금은 안 올라가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는 노동자도 있고요. 이 손님 입장에서는 돈 좀 더 주고 밥 사 먹는 것이 밥을 사 먹는 것보다 종업원에게 팁으로 내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인 것이죠. 무엇보다 습관처럼 팁을 주는 미국인의 이 문화를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을 거란 목소리가 많습니다. 업계에서도 소비자들도 이런 변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주간 귀행물 ABC 아메리카 부지영 기자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22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 32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상으로 북상하는 15호 태풍 고니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함경남북도 동해안에는 매우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차이도 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0도에서 22도, 낮 최고 18도에서 27도 예상합니다. 평양 오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21도에서 23도 분포, 신의주 흐리겠습니다. 21도에서 24도 분포, 개성 역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20도에서 22도 예상합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노래 듣고 가도록 하죠. 벤츄라가 부릅니다. 하이웨이 골라봤습니다.
snow. You don't care, I know. Ventura Highway in the sunshine, where the days are longer, the nights are stronger than moonshine. You're gonna go, I know.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정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민주당의 거물급 정치인인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가 이란 핵협정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특수전 훈련학교인 레인저 스쿨에서 처음으로 여성 수료자들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조기 유방암 치료가 별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요, 일요일 23일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표를 했죠.
네, 리드 상원의원 일요일에 성명을 내고 이란 핵협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란 핵협정이라면은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걸 막으려는 협정이죠.
맞습니다. 이 미국과 주요 5개국,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그리고 독일이 이란과 체결한 협정이죠.
네.
오랜 기간 엎치락뒤치락하다가 마침내 지난 7월 중순에 체결됐는데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대가로 이란의 핵 계획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해리 리드 원내대표가 이 협정을 지지하면서 내세운 명분이 뭔지 궁금하네요.
네. 일요일에 나온 성명은 이 협정이 이란이 핵무기를 얻는 것을 막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리드 원내대표는 또 성명에서 이란 핵협정을 연방의회가 거부하고 행정부가 다시 가서 더 좋은 협정을 맺어오라고 요구하는 건 환상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협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도 자신이 이란 핵협정을 지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 이란 핵협정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으려고 참 애를 많이 썼는데요. 해리 리드 원내대표의 지지가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이 해리 리드 원내대표가 이 상원의원직을 거의 30년 동안 수행한 이 민주당의 거물급 정치인이죠.
예.
미국 네바다 주가 지역구인데요. 이 해리 리드 위원이 유지하고 있는 자리인 원내대표는 현재 상원에서 소수당인 민주당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가운데 제일 높은 사람이 바로 이 해리 리드 원내대표입니다. 그런데
네.
이런 사람이 이란 핵협정을 지지한다고 했으니까 이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연방 상원에서 이란 핵협정을 지지하는 의원이 몇 명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는요, 리드 원내대표까지 쳐서 민주당 연방상원의원 가운데 모두 27명이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민주당을 지지하는 무소속 후보 한 명까지 해서 민주당 쪽 상원의원이 46명인데요. 그럼 17명은 이란 협정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네, 17명이 아직 생각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고요. 이 두 명은 확실하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민주당 상원에서 이란 핵협정을 반대하는 사람이 척 슈머 위원하고 로베르트 멘데스 위원입니다.
네, 상원은 그렇고 연방 하원 쪽 상황은 어떤가요?
네,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가운데 대략 한 3분의 1 정도가 자기 생각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하원의원 16명은 이란 핵협정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란 핵협정이 연방의회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네, 행정부가 이 협정을 연방의회에 넘겼고요. 의회가 60일 동안 협정을 검토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시한이 9월 17일까지인데 이 검토가 끝나면 연방 상원이 표결해서 이 협정을 승인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해야 합니다.
네, 물론 연방 상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서 이란 핵협정이 승인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을 거부하는 결의안에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일찌감치 선언을 했죠.
맞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퇴짜를 놔도 여기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란 핵협정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그런 뜻을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의회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다시 또 뒤집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 연방헌법이 연방의회에 부여한 권한인데요.
네.
이 규정을 보면은 제적위원 과반수가 투표를 하고 또 투표한 위원 가운데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연방의회가 뒤집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장차 자신이 행사할 이 거부권이 뒤집히는 것을 막을 표를 모으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연방 상원을 예로 들면요, 의원 연방 상원위원 100명 모두가 표결에 참여한다고 가정해서 이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위원 34명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 의회가 그러니까 상원이 거부권을 뒤집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상원에서는 오바마 대통령 처지로서는 앞으로 7표만 더 얻으면 되는 셈이죠.
네.
반대로 공화당 측에서는 상원에서 자신들의 표 54표에다가 민주당 쪽에서 13명만 끌어오면은 67표로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뒤집고 이란 핵협정을 좌초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하원은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연방 하원이 오바마 대통령이 행사하는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공화당이 민주당 쪽에서 최소한 27표 이상을 끌어와야 됩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요, 미 육군 사상 처음으로 여성 장교 2명이 특수부대 훈련 과정을 이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미국 시각으로 지난 금요일에 수료식이 열렸죠.
네, 이 미 육군이 운영하는 레인저 스쿨이 창설된 지 60여 년 만에 여성 졸업생이 나왔습니다. 이 레인저 스쿨은 특수부대원을 양성하는 기관이죠.
네.
영광의 주인공은 셰이 헤이버 중위와 크리스틴 그라이스트 대위인데요. 이들은 졸업과 함께 영광스러운 레인저 견장을 달았습니다.
네, 이 특수전 훈련 학교인 레인저 스쿨은요, 특수 부대원들을 양성하는 과정인 만큼 혹독한 훈련으로 유명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레인저 스쿨은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서 선발한 지원자들에게 9주 동안 극한 훈련을 시키는데요.
네.
훈련생들이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데다가 이 45kg이 넘는 군장을 메고 산을 오르거나 늑지대를 통과해야 하는 등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남성들도 견디지 못하고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모두 400명이 지원했는데 최종 졸업생이 96명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도 3분의 2 이상이 탈락했다는 건데요.
네.
여성은 약 20명이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명만 졸업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과한 자랑스러운 여군들인데요. 어떤 사람들인가요?
네, 크리스틴 그라이스트 대위, 세이 헤이버 중인데요. 이 그라이스트 대위가 올해 26살로 이 헌병대대 소대장을 맡고 있고요. 올해 25살인 세이 헤이버 중인은 이 전투 직승기인 아파치 헬기를 모는 조종사입니다.
네.
당초 미군 당국은 공격 위험성 등을 들어서 이들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전국적으로 큰 화제거리가 된 터라 이들의 신분을 알리는 쪽으로 결정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두 명의 여전사들 앞으로 어떤 임무를 맡게 되나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이 세이 헤이버 중위는 계속해서 전투 직승기 조종사로 남기를 원하고요. 그라이스트 대위는 특수부대에 배치되길 바라고 있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미군 당국이 여군을 한 번도 전투 임무에 배치하는 걸 허용한 적이 없어서요. 만일 그라이스트 데이가 이 특수부대인 레인저 부대에 배치가 되면은 다시 크게 화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한편 계속 조종사로 남길 원한다고 밝힌 헤이버 중위는 이 레인저 스쿨에서 받은 훈련을 통해서 강인한 정신력을 기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특수전 훈련 학교가 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지원자를 받은 사실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라고요.
획기적인 일입니다. 네. 2년 전에 미국 국방부가 여군에게 특수부대를 포함한 모든 전투병과를 개방하라고 지시하면서 이 레인저 스쿨이 올해 여군에게 문을 연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2년간에 걸친 실험 과정이 끝나는데요. 오는 9월에 미국의 육해공군 그리고 해병대 지휘관들이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에게 여군들에게 어떤 전투병과를 개방하면 좋을지 조언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 레인저 과정을 통과한 그라이스트 대위는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가 여군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사실 심적으로 크게 부담이 됐다고 털어놓았는데요.
네.
이 특수부대의 문이 과연 여군들에게 활짝 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인 생모 고영희가 유방암으로 사망했다고 하죠. 미국에서는 매년 약 6만여 명이 유방암 연기라는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진단을 받으면 치료에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이런 조기 치료가 별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죠.
네, 최근 과학자들이 미국에 권위 있는 자마암 학술 전문지에 실은 보고서에 담긴 내용인데요.
네.
보통 암의 진행 단계를 나눌 때 1기, 2기 이런 식으로 구분하죠. 그런데
네.
이제 유방암 연기다라고 하면은 좀 생소할 텐데요. 연기는 치명적인 악성 종양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아주 초기 단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이 종양이나 유방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는데 하지만 이런 조기 치료가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입니다.
네, 모든 질병이 그렇죠. 특히 암은 조기 발견과 이 조기 치료가 상당히 중요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있겠죠.
네, 연구진이 미 전국에서 등록된 암 환자 명단을 토대로 이 DCIS 진단을 받은 여성 10만 명을 20년 동안 추적해서 얻은 결과라는데요.
네.
이 DCIS라고 그러면 이 상피 내암종, 그러니까 종양세포가 상피 조직에만 국한된 암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유방암 연기가 바로 이런 상피 내암종에 해당하는 거죠.
네.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DCIS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여성들과 일반 여성들이 유방암으로 사망하는 확률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네.
지난 20년 동안 유방암 조기 치료를 받은 여성이 다시 유방암으로 사망하는 확률이 3.3%였다는데요. 이 수치가 보통 여성이 유방암으로 사망하는 수치와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군요.
네. 최근 몇십 년 동안 이런 DCIS 진단율이 아주 높아지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보고서가 이 DCIS가 암인지 또는 유방암으로 가는 전 단계인지 아니면 그냥 일부 여성에게 위험한 정도로만 봐야 할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보고서는 또 DCIS가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이걸 암이라고 진단을 해버리면 환자에게 정신적인 압박감과 공포를 줄 뿐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
참고로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가장 큰 여성들은 40살 미만 흑인 여성들이라고 하는군요.
예. 참 많은 유방암 환자들이요. 치료 방법으로 종양이나 유방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고 있는데요. 많은 여성들이 그렇게 되면 여성성을 잃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방암이 나오면 이 종양이 발견된 부분만 절제하기도 하지만
네.
아예 가슴을 다 절제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죠.
네.
근데 연구진은 유방암 연기 진단을 받은 여성들이 종양을 절제하거나 아니면 아예 유방까지 절제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치료 효과에서 별다른 차이가 있지도 않은데도 굳이 환자들에게 2단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 연구를 이끈 캐나다 토론토 여성대학 연구소의 스티븐 나로드 선임 연구원은 이 DCIS를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라는 좀 과격한 결론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결과에 대해서 의학계는 어떤 반응인가요?
물론 이제 반론을 제시하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네.
일부 의사는 이 연구가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현재 쓰는 치료 방법을 바꿀 만한 이유를 이 연구에서 찾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몇몇 의사는 연구 대상으로 뽑힌 환자들의 병력이나 치료 방법이 다 다르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주제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최근에 미국의 유력 신문인 뉴욕타임스에 눈길이 끄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바로 인터넷 전화인 스카이프를 써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이 있단 기사였는데요.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주제가 바로 스카이프입니다.
네, 인터넷 전화라는 게 뭐 말 그대로 인터넷을 써서 통화하는 기술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인터넷 전화를 영어 약칭으로 VOIP라고 합니다. 이 Voice Over Internet Protocol을 줄임말인데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이 VOIP를 일반 전화가 아니라 인터넷을 써서 전화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인터넷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기술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인터넷이 연결돼 있고 또 컴퓨터나 똑똑한 손 전화인 스마트폰 그리고 판형 PC 즉 이 태블릿같이 인터넷에 연결해 주는 기계만 있으면 됩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이 스카이프는 바로 대표적인 인터넷 전화죠.
맞습니다. 스카이프는 인터넷망을 써서 소비자에게 각종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스카이프입니다. 스카이프사는 지난 2003년에 세워졌는데요. 유럽의 덴마크, 스웨덴, 그리고 에스토니아 출신 기술자들이 만들었습니다.
네, 스카이프가 원래는 유럽에서 출발한 회사라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방금 스카이프가 소비자에게 여러 가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전화 연결 말고 다른 기능도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전화 같은 음성통신뿐만 아니라 영상전화도 있고요. 파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동시에 영상으로 통화하는 기능도 있고요. 또 메신저라고 해서 전가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이게 모두 공짜인지 아니면 돈을 내야 쓸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무료도 있고 돈을 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령 스카이프에 가입한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통신 서비스는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스카이프 계정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통신은 무료인데요. 하지만 스카이프를 써서 일반 전화번호가 있는 기기에 연결할 경우에는 돈을 내야 합니다.
아.
가령 내가 스카이프를 써서 한국에 있는 친구의 손전화로 전화를 건다면 그때는 유료라는 말이지요.
네. 계정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통신은 무료라고 했는데 이런 장점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전화에 몰리겠네요.
맞습니다. 인터넷 전화를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 가운데 가운데 역시 이 요금이 큰 비중을
그렇죠.
차지합니다.
네.
많은 회사가 인터넷 전화 사업에 뛰어들면서 내세웠던 점이 바로 전화를 공짜로 쓸 수 있다라는 점이었는데요. 설령 요금을 내고 인터넷 전화를 쓰는 경우에도 일반 전화에 비해서는 많이 싸기 때문에 스카이프 같은 인터넷 전화가 강점이 있는 거지요. 저도 한국에 전화할 때는 일반 전화를 쓰지 않고요. 스카이프 같은 인터넷 전화를 주로 씁니다.
네. 자, 이런 장점이 있다면 스카이프가 인터넷 전화 시장에서 참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올해 초에 통신시장 조사기관인 텔레지오 그래피사가 눈길을 끄는 자료를 내놨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2년 전인 2013년에 스카이프 계정을 가진 사람끼리 국제전화를 쓴 시간이 2140억 분에 달했습니다. 이 수치는 2012년보다 36%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하네요.
네. 2140억 분이라면은 전체 국제 전화 통화량에서 어떤 비율을 차지하는 걸까요?
예, 이 스카이프를 통한 국제 전화 통화량이 전체 국제 전화 통화량의 약 40%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제 전화를 10분 정도 쓴다면 그중에 4분은 스카이프를 이용해서 국제 전화를 했단 말이지요.
네. 그럼 스카이프를 쓰는 사람이 지구상에서 몇 명이나 되는 건가요?
예, 회사 집계로는 2013년 기준으로 3억 명 이상이 스카이프를 쓴다고 합니다. 또 관련 업계 집계로는 작년 기준으로 매일 스카이프를 쓴다는 사람이 거의 5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군요.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요. 인터넷 전화 서비스인 스카이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김현숙 기자,
네.
이 스카이프가요 그동안 몇 차례 다른 기업에 인수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 회사가 2003년에 설립됐는데요. 이베이사가 2005년에 스카이프를 26억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이베이라면은 인터넷에서 경매를 하는 중개 사이트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베이사는 스카이프에서 이윤이 많이 나지 않고 또 특허 관련 소송이 시달리자 4년 후인 2009년에 스카이프를 다른 투자 업체에 팔아넘깁니다.
네. 그러다가 또 다른 회사에 넘어갔었죠.
맞습니다. 지난 2011년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85억 달러라는 거금을 주고 스카이프를 인수했습니다. 이 액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다른 기업을 인수하면서 쓴 돈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요즘 이 텔레비전 뉴스 방송을 보면은요, 스카이프를 써서 이 회견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글쎄요, 화질도 별로 안 좋고 소리도 많이 울리던데 왜 스카이프를 쓸까요?
네, 간단하게 말해서 회견하기가 아주 쉬워서 그런 겁니다.
네.
이 텔레비전 방송에 회견하려면 일이 아주 많죠. 일단 회견할 사람이 있는 곳에 방송 요원들이 카메라 같은 무거운 장비를 들고 직접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하지만 스카이프 같은 인터넷 통신 서비스를 쓰면 이런 어려움이 사라집니다. 인터넷이 있고 여기에 연결한 기계만 있으면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어렵지 않게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자, 그래서 많은 텔레비전 뉴스 방송이 인터뷰, 즉 회견을 할 때 스카이프를 쓰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인터넷 통신 서비스가 일반 기업에서도 참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회사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 가운데 하나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영상으로 통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자 이런 기능은 회사 안에서 특히 회의를 하는데 아주 쓸모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회의를 하려면 한 자리에 모이거나 아니면 집단으로 전화 통화를 하곤 했는데요. 자, 요즘에는 그러기보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으로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회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ABC 아메리카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레이 라몬테인이 부릅니다. Can I Stay 들어보시죠.
Can I stay here with you till the morning? I am so far from home and I feel a little stoned. Can I stay here with you
till the morning. There's nothing I want more than to wake up on your floor. Lay with me in your thinnest dress. Fill my heart with each caress. Between your blissful kisses, whisper, darling, it's this. Can I stay here with you till the day breaks? There's something you should know, I ain't got no place to go. Can I stay here with you till the day breaks? How happy it would make me to see your face when I wake. Lay with me in your thinnest dress. Fill my heart with each caress. Between your blissful kisses, whisper, darling, is this love? Can I stay here with you through the night time? I've fallen sad inside, and I need a place to hide. Can I stay here with you through the night time? I'm all alone and blue, won't you take me to you? Lay with me in your thinnest dress. Fill my heart with each caress. Between kisses, whisper, darling, is this love? Whisper to me, is this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영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부지영 기자 함께합니다. 네, 지난 시간은 Xers, X세대에 관해 알아봤죠?
네, X세대란 말은 캐나다 작가 더글라스 코플랜드의 소설 제목에서 따왔다고 하는데요. 1965년부터 1980년에 이르는 기간에 태어난 미국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X세대는 이전 세대나 이후 세대에 비해서 보수적인 편이고요. 사회에 대해 냉소적이고 또 비관적이란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네, 현재 이 네 개 다른 세대에 걸친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했죠?
네, 먼저 가장 나이가 많은 세대인 침묵 세대가 있고요. 그다음이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한창 출산율이 높은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죠.
네.
그리고 그다음이 앞서 말씀드린 X세대고요. 가장 나이 어린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1981년 이후에 태어난 성인 인구를 말하죠.
네, 이 X세대는 보수적인 편이라고 했는데요. 다른 세대들의 특징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죠.
네, 침묵 세대는 1928년에서 1945년에 이르는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인데요. 자기 주장이 별로 강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세대라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반면에 전후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에는 민권운동과 베트남전 반전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기성세대에 도전하는 경향이 심했고요. 또 밀레니얼 세대 역시 진보적인 사고로 동성결혼 합법화 등 미국 사회에 혁신적인 바람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Y로 시작하는 용어 알아볼 차례인데요. 어떤 용어인가요?
네, 먼저 음악을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네, 아주 익숙한 음악이네요. 우리 매일 이 음악 듣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음악을 편곡한 게 바로 BOA 방송의 주제 음악인데요. 내일 방송이 끝날 때마다 이 음악을 들으실 겁니다. 이 음악의 제목이 바로 오늘의 용어입니다.
Y is for Yankee Doodle.
네, 양키 두들. 미국인들에게 아주 친숙한 음악이죠.
네, 맞습니다. 아이들의 동요로 군대 행진곡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는데요. ABC 아메리카, 오늘은 양키 두들 알아봅니다.
양키 두들 went to town. 양키 두들이 마을에 갔네. 조랑말을 타고서 모자에 깃털을 꽂고 멋쟁이라고 했네.
양키 두들 keep it up.
양키 두들 계속해. 멋쟁이 양키 두들. 음악과 스텝에 신경 써. 여자들에게 잘해줘.
네, 요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양키두들 가사입니다. 그동안 여러 종류의 가사가 있었지만 이런 가사가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Father and I went down to camp.
아버지와 야영지에 갔네. 구딩 대위를 따라서 그곳에서 많은 남자와 소년을 봤지. 서둘러 대강 만든 과자 같은 사람들.
가사를 들으면서 눈치채셨겠지만 군대와 좀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군악대가 자주 이 노래를 연주하기도 합니다. 양키두들, 이 노래 가사는 과연 누가 썼을까요? 뉴욕 주립 공원오락 역사보존국의 고고학자를 지낸 폴 휴이 박사는 양키두들의 유래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Well, the tradition is in the Van Rensselaer family.
네덜란드계인 벤 렌슬리어 가족이 뉴욕주 올버니 인근에 멋진 저택을 갖고 있었습니다. 벤 렌슬리어가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에 따르면 영국군 소속 외과 의사였던 리처드 셔퍼그가 1758년에 양키 두들의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당시 북미 대륙에서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영국군이 캐나다에 있는 프랑스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벤 렌슬리어 가문 소유지에 집결하고 있었죠.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많은 식민지 미국인 병사가 왔는데요. 이들은 정규군이 아니고 시골에서 온 민병대원들이었습니다. 이들 아마추어 병사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고 셔퍼그 박사가 양키 두들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영국군 소속이었던 셔퍼그 박사의 눈에 이들 미국인 병사들은 너무나 우스꽝스럽게 보였다는 건데요. 옷차림이 남루했고 무기도 변변찮았으며 훈련하는 모습은 서투르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 병사들을 놀리면서 쓴 노래가 바로 양키 두들인데요. 여기서 양키는 미국 사람, 두들은 어리석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That reflects the attitude of the British.
식민지 주둔 영국인들이 미국 시골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는지 보여주죠. 당시 영국인들은 미국인들을 2등 시민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18세기 중반에 벌어진 프렌치 인디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영국군과 식민지 미국인들이 힘을 합쳐서 캐나다에서 프랑스 군대를 무찔렀는데요. 미국인들은 영국을 도와 전쟁에서 이겼다는데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미국인들의 공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몇 년에 걸친 전쟁으로 왕실 재정이 바닥에 이르자 식민지 미국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인들이 크게 반발했는데요. 영국 의회에 대표를 보내지도 못하는데 세금을 내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다시 고고학자 폴 휴이 박사의 설명 들어보시죠.
So the result was rebellion.
그 결과 영국에 대항해서 독립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755년에 식민지 미국인들이 영국을 상대로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죠. 미국인들이 영국을 상대로 성공적으로 전쟁을 벌여서 1783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인들을 조롱하는 의미로 양키 두들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군이 아마추어 같다면서 무시했던 시골뜨기 미군 병사들에게 지고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독립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미군 병사들의 실력이 점점 향상되면서 훌륭한 군인들로 성장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됐고 오히려 영국인들을 2등 군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양키두들 가사에 나오는 조지 워싱턴의 계급이 대위에서 장군으로 바뀌었는데요. 조지 워싱턴은 독립전쟁 당시 미군 총사령관이었고 미국 초대 대통령을 지낸 인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키두들이 실제 인물을 모델로 했다고 주장하는데요. 1754년부터 1766년까지 커네티컷 식민주의 주지사였던 토마스 피치라는 겁니다. 팬 렌슬리어 저택에 모여든 미국 민병대원들 가운데는 코네티컷과 매사추세츠에서 온 사람이 많았는데요. 당시 팬 렌슬리어 저택에 머물고 있던 영국군 소속 외과의사 리처드 셔버그가 이 토마스 피치가 지휘하던 군대를 보고 양키 두두를 썼을 거란 얘기입니다. 셔버그 박사가 본 남루한 옷차림의 병사들이 피치 부대 병사들이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아직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Father and I went out to camp along with Captain Goodwin and there we saw the men and the boys and sick and tasty pudding.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군 병사들을 놀리는 의미로 지어졌다는 양키 두들. 하지만 지금 이 노래는 커네티컷주의 공식 노래고요. 독립기념일 같은 미국 국경일에 미국인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노래로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Yankee Doodle, keep it up, Yankee Doodle, dandy. Find the music and the step and will the girl be handy. 네, ABC 아메리카 오늘 양키 두들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이 가사는 셔버그 박사가 썼다고 하는데 곡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건 알 수 없는데요. 뭐 영국 동요에서 따왔다는 얘기도 있고요. 독일 군인들이 전해줬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설이 있습니다.
네, 이 노래 가사에 마카론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네.
멋쟁이라고 해석했던데 저는 마카로니 하면은 먹는 게 먼저 생각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마카로니 하면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이탈리아 국수의 한 종류를 떠올리실 텐데요.
네.
18세기 중반에는 마카로니에 다른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고학자 폴 휴이 박사의 설명 다시 들어보시죠.
1750년대와 60년대 그리고 70년대에는 마카로니라는 말이 잘난 척하는 남자를 묘사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자신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말이죠. 또 당시 영국에 마카로니 클럽이라고 있었습니다. 옷을 아주 잘 차려입고 자랑하는 클럽이었죠. 본인들은 멋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남이 보기엔 우스꽝스러운 옷차림도 많았습니다. 결코 유행이 되지 못했죠. 그러니까 마카로니는 새로운 이상한 패션을 선보이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키 두들이 멋으로 모자에 깃털을 꼽은 모습을 비웃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군요. 그런데 이 양키라는 말의 어원도 궁금하네요.
네, 이 양키란 말의 유래에 대해서도 여러 설이 있는데요.
네.
네덜란드 이름 얀키에서 왔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네덜란드 이민자들이 1624년부터 이 뉴욕주의 허드슨강 계곡 지역에 정착해서 살아왔거든요.
네.
앞에 나온 그 벤 렌슬리어 가문도 네덜란드 계였습니다.
네, 보통 북부에 사는 미국인은 양키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남북전쟁 때 북부 연방 사람들을 양키라고 했고요. 남부 사람들을 딕시라고 했는데요. 이 딕시라는 말이 나온 유래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 살았던 노예 소유주 이름 딕스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고요. 북부 노예주와 남부 자유주의 경계가 됐던 메이슨 딕슨선에서 나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렇게 양키란 말의 어원까지 오늘 양키 두들에 관해 전해드렸는데요. 미 육군 합창단이 부르는 양키 두들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부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Find the music and the step and with the girls behind.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에서 쓰는 영어 표현을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도록 하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to be picky. To be picky입니다. So what does it mean to be picky? Well, let's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Did you get a chance to review my presentation? How does it look?
Yes, I did. It looks great to me. But keep in mind that our new boss is very picky. So double check that you have exactly what he wants.
Oh, really? I didn't know he was going to be so picky. Thanks for the heads up. 본문에서 제가 Did you get a chance to review my presentation? 혹시 내 프레젠테이션 검토해봤니? How does it look? 괜찮은 것 같았니? 라고 묻자 제이슨이 It looks great to me, but keep in mind that our new boss is very picky. So double check that you have exactly what he wants.
내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데 새 사장님이 워낙 세심한 데까지 신경 쓰시는 분이니까 원하시는 내용이 분명히 다 들어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봐 라고 조언해주네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to be picky,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Did you get a chance to review my presentation? How does it look?
Yes, I did. It looks great to me. But keep in mind that our new boss is very picky, so double check that you have exactly what he wants.
Oh, really? I didn't know he was going to be so picky. Thanks for the heads up. Today's expression is to, T-O, to, be, B-E, be, picky, P-I-C-K-Y, picky, to, be, picky, to be picky. The meaning of pick, P-I-C-K, pick, is to choose something deliberately or carefully.
단어 pick. Pick의 뜻은 무언가를 신중하게 고르다, 선택하다입니다. 그리고 picky, P-I-C-K-Y, picky는 사람이 까다롭다라는 의미입니다. 특정한 것만 고집하거나 매사 많이 가리는 사람, 사소한 것에까지 지나치게 신경 쓰는 사람, 결벽증일 정도로 청결에 관해 예민한 사람, 좀채 기뻐하지 않는 사람에게 쓸 수 있습니다. 옷 하나를 사러 가도 고르다 고르다 못해 같이 간 사람까지 힘들게 하고요. 같이 뭘 먹으려고 해도 이것저것 가리는 게 많아 신경 쓰이는 사람이 좋은 얘기겠죠. 오늘 picky, picky에 대해 설명해 드리다 보니까 물이 진흙이 맑으면 고기가 없고 사람이 너무 살피면 따르는 무리가 없다는 옛말이 생각나네요.
If you are picky, it means that you are very choosy, overly critical about something, or excessively concerned with cleanliness.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업무상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제이슨에게 좀 검토해달라고 하자 제이슨은 다 좋아 보인다고 했죠. 그런데 새 사장님께서 워낙 세심한 분이라 원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지 신중하게 다시 점검해야 할 거라고 조언해줬습니다.
Keep in mind that our new boss is very picky. 라고요.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Did you get a chance to review my presentation? How does it look?
Yes, I did. It looks great to me. But keep in mind that our new boss is very picky, so double check that you have exactly what he wants.
Oh, really? I didn't know he was going to be so picky. Thanks for the heads up. Let's review. If you are picky, it means that you are very particular, choosy, overly critical, or excessively concerned with cleanliness. To be picky. To be picky.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와 Jennifer Yo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뉴스 투데이 3부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79년 8월 24일 오늘 이탈리아 나폴리만 연안에 있는 베수비오 산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이 화산 폭발로 당시 번영하던 로마 제국의 도시인 폼페이가 화산재 속에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In less than 24 hours, the city of Pompeii and at least 5,000 of its people were wiped from the face of the
earth. 아름다운 자연 환경으로 유명했던 폼페이는 당시 로마 귀족들 사이에 큰 인기를 누리던 도시로 이곳에는 약 2만여 명의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79년 오늘 강진을 동반한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도망갈 겨를도 없이 화산재 아래 그대로 묻히게 됩니다. 이날 분철한 화산재는 무려 1m 정도나 됐고 이것으로 인해 폼페이 도시 전체는 그대로 매몰되고 맙니다. 이후 17세기 중반부터 폼페이의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됐고 이 작업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성기 당시 갑자기 파묻힌 폼페이는 오늘날 과거 로마인들의 생활상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1991년 8월 24일 오늘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또한 조만간 공산당을 해체할 의사도 밝혔습니다. 닷새 전 소련의 강경 보수파 세력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려고 시도했지만 이는 사흘 천하로 막을 내렸고 이것으로 인해 소련에서는 공산당 활동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고르바초프의 소련 공산당 서기장직 사임 발표는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를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이날 우크라이나 공화국은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고 이어 나머지 공화국들도 속속 독립을 강행합니다. 이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 후 소련을 지배해온 공산주의의 종말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로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